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미국의 풍자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은 16세기입니다. 가난한 켄티의 집안에 한 남자아이 톰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은 가족들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튜더 왕가의 한 아이 에드워드 6세도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온 국민의 기도와 염원으로 이루어진 결과였기에 사람들은 길에서 아는 얼굴 사이라도 만나면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톰은 런던 근처 불황인들이 모여 사는 오플코트 지역의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톰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난폭한 술 주정뱅이였고 어머니와 쌍둥이 누나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문맹이었습니다. 톰은 마음씨 좋은 신부님에게서 라틴어를 배웠고 옛날 이야기와 전설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책들도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실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왕자로 변하는 상상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피로와 허기, 매를 맞아서 욱심거림의 증세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톰은 정처 없이 걷다가 웨스트민스터 궁정에서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소동 후에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에드워드는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옷을 입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진흙탕 속을 뒹굴 수만 있다면 왕이 되지 못해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톰은 단 한 번만이라도 왕자님의 옷을 입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거울을 보았는데 둘 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왕궁 밖으로 나간 에드워드는 고아들을 돌보는 그리스도 자선 학교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는 진짜 왕자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봉변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백성들을 이해하는 왕자가 되어갔습니다. 동생에게 속아 재산과 애인을 빼앗긴 마일드 헨슨은 에드워드 곁에서 그를 지켜주었는데 그나마 그것이 에드워드의 큰 위로거리였습니다. 그는 에드워드가 하는 말이 정말 왕자 같아서 어떻게 왕자도 아닌 것이 왕자의 생활을 저렇게 잘 알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에드워드의 명령에 따라서 세수할 때면 수건도 갖다주고 잠잘 때는 옷도 벗겨주곤 했습니다. 톰은 에드워드가 돌아오지 않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없을 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는 날이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사촌 누이인 제인이 방문하자 그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는 왕자를 만나게 해주면 왕자가 자기의 누더기를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왕궁에서는 왕자가 미쳤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국왕 헨리 8세는 왕자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저렇게 되었다며 책과 선생을 멀리하고 운동을 시켜서 건강을 되찾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병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고 못바가 말했습니다. 톰은 왕궁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웠지만 신하들은 그것을 보고 웃기보다 왕자가 몹쓸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톰은 눈부신 가구와 그릇들 앞에서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그렇게 먹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냅킨이 너무 깨끗한 천으로 되어 있다며 이것을 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후 손 씻을 물을 가지고 왔는데 톰은 그 물을 받아 들고서 잠시 주저하더니 그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톰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왕궁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셔츠를 입혀주는데 무려 14사람의 손을 거쳐서 입혀주는 것이 그토록 거추장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역할도 의젓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독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왕궁까지 끌려왔습니다. 그가 왕에게 사정하기를 자신은 누명을 썼지만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살려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간절한 부탁이 있으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사형시킬 때 제발 목을 매달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톰은 기가 막혀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산채로 기름에 튀겨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독일에서도 화폐 위조범은 기름에 튀겨서 죽였는데 그것도 발, 다리, 배 순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톰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대관식 날이 되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톰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려고 하는 순간에 한 누더기를 입은 소년이 아주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그자의 머리에 왕관 얻는 것을 중지하라. 왕은 바로 나다. 에드워드였습니다. 화가 난 여러 사람들의 손이 에드워드를 끌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톰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을 놔라. 그분이 왕이시다.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폐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말아라. 다시 병이 도지셨다. 저 불황아를 빨리 끌어내라. 톰이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 마음대로 하여라. 저분에게는 손끝도 대지 마라. 저분이 왕이시다. 그리고 톰은 무릎을 꿇고 누더기를 입은 에드워드에게 왕좌에 앉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두 사람의 너무도 닮은 모습에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몰라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섭정을 하기로 한 신하가 누더기를 입은 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궁과 돌아가신 왕과 공주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했지만 에드워드는 거침없이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겠다며 섭정은 최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옥새가 어디에 있지? 이 질문은 왕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은 대답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사라진 옥새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왕자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너무 쉬운 문제라며 세인트 존 경, 당신이 내 궁전을 가장 잘 아니까 가서 살펴보시오. 겹방으로 가면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모퉁이에 노쇠 머리로 된 못이 하나 있을 것이요. 그것을 누르면 작은 보석장이 열릴 것이요. 그것은 그곳을 만든 가구공과 나만 아는 곳이요. 그 안에 옥새가 있으니 가시고 오시오. 잠시 후에 돌아온 존 세인트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곳에 옥새는 없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제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섭정이 도대체 옥새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한 나라 왕을 상징하는 옥새가 없어졌는데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순검으로 된 커다란 원반을 이렇게 혼자서 말하고 있는데 순간 톰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잠깐,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두껍고 둥근 것이지요. 그 위에 글자와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죠. 나에게 진작 말해 주었다면 3주 전에 찾았을 텐데 내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 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입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옥새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는 것을 포기하고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톰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 이야기, 손등에 난 상처 이야기, 옷을 바꿔 입은 이야기, 병사들을 혼낸 이야기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께서 병사들을 혼내줄 때 그것을 들고서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어디엔가 두려고 살피셨지요. 그 순간 에드워드는 알겠다며 벽에 걸려있는 밀라노 갑옷의 팔 부분에 옥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세인트 존 경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에 옥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에드워드는 톰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기억을 못하는 일인데 내가 옥새 둔 곳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톰이 답변했습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제가 여러 날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옥새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지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말이냐? 하지만 톰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 말하라고 했습니다. 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두 까는 데 썼습니다.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먹는 음식을 먹고 왕자가 자는 침대에 저녁에 눕고 아침에 일어났을지라도 그는 불황자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옥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호두를 까는 일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내면이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드워드는 넉마를 걸치고 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주린배를 움켜잡고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전쟁놀이 할 때에 손에 들고 있던 나무로 만든 칼도 그에게는 마치 웨일즈의 전설 속에 나오는 엑스칼리버처럼 들고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내면이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자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고 거지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선순위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2번은 다른 사람들이고 3번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은 나 자신이고 2번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고 3번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어 성경에는 오직 생활하라,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은 하나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인사말과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자신의 상황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첫 문장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오직 즉 이 한 가지는 너희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폴리튜오마이인데 이것은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의 그 도시국가를 뜻하는 폴리스에서 나온 단어이고 이 단어에서 정치를 뜻하는 영어 단어 politics가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대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 중에 상당수를 빌립보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군사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해를 연상하면 해군 군사도시가 떠오르는 것처럼 빌립보가 로마 제국 내에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그것은 식민지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채찍질에 맞는 형벌은 받는 것에서는 면제가 되었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투옥되는 것도 위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의 신문고처럼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의 자긍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들보다 더욱 로마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다운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생활하라라고 말해도 충분할 터인데 거기에 합당하게라는 부사를 첨가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삶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합당하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악시오스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게를 달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듯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보다 소유가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길에 대해서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낫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무겁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인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못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보다 건강하지도 못하십니다. 또 우리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삶이 나의 삶보다 더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보다 더 무거운 부모님의 삶이 나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 나이대에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삶의 무게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거운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어줍니다. 악시오스의 두 번째 뜻은 값을 매기다입니다. 에드워드와 톰처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나라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동일한 날짜에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인생의 값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인물도 있고 최악의 인물도 있습니다. 진면교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 반면교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보기로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기독교적인 생각들은 전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권문 세가의 고관 대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 판다고 해도 아니 그 삶에다가 모든 로마 황제를 다 합한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보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 여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은 물론 한 사회, 한 국가, 인류를 바꾸어 놓습니다. 악시오스의 마지막 세 번째 뜻은 어울리다입니다. 에드워드는 왕자의 옷을 입어야 어울리고 톰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어울립니다. 수영선수가 청바지를 입고서 경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경기 결과를 떠나서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수영복을 입고서 예식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예식장에는 예식장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원수나 장관들이 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쇼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CEO가 물자를 아껴 쓰겠다며 직접 이면지를 잘라서 메모지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자기의 수준을 넘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쇼핑 중독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비난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직책에 어울린다고 예상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에 어울리는 기대치가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에게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들에게는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책에 가장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인생을 무겁게 여기게 해준다고 확신했고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생활이 그들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세계관이 우리를 무겁게 여기도록 만들어주고 서울 사람의 가치관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생활이 우리에게 어울린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은 2000년 전의 삶을 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왕자와 거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톰 켄티는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점잖고 신중하면서도 너그러운 노인으로 죽는 날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톰 켄티가 입고 다녔던 옷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한때는 그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톰 켄티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면서 모자 벗어 왕의 보살핌을 받는 분이란 말이야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톰 켄티는 온화한 미소로 답하곤 했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얼마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인생을 값지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고위 관리가 왕의 관대한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폐하가 지금 고치시려고 하는 법은 그다지 혹독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폐하께서 걱정하시듯 그 법 때문에 고통받고 억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아주 측은한 눈길로 신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받고 억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대가 어찌 아는가? 나도 알고 백성도 알지만 그대는 몰라. 그 잔인한 시대에도 에드워드 6세가 다스리던 시절만큼은 백성들이 길을 펴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는 마당에 그를 위해서라도 백성들이 왜 길을 펴고 살았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와 톰은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황당한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의 반증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사탄이 시기하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이미 너무 과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베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은총을 많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통받고 억눌림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대가 아는가? 인간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대는 몰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줄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더기 같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왕으로 오늘 눈부시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능마로 변해버릴 세상의 옷을 입고서 마치 그것이 최고의 옷인 것처럼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옷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 옷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며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의 옥새로 욕망의 호두만 까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왕으로 대관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더 존중된 삶이 없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며 그 복음이 주님의 자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기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민족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